제6장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통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에베소는 이미 느슨해진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이어온 것임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가 와서 다시 이어갔습니다. 서머나는 참으로 고난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습니다. 서머나 이후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은 버가모가 온 것입니다. 버가모는 사도시대의 정통을 계속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여 곁길로 갔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에 이어 내려왔지만 사도시대 교회의 정통을 계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가모로부터 커다란 전환이 있은 후 두아디라가 버가모에 이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도시대와 같은 직선이 되지 않고 버가모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나와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환은 회복의 전환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사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제기되는 것은 빌라델비아로서 빌라델비아는 사도시대의 정통으로 전환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전환은 성경에 나타난 처음의 위치로 전환한 것입니다. 회복의 전환은 사대에서 시작하여 빌라델비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시대와 같은 직선이 이루어집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나온 것이며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도시대 교회의 계속입니다. 이후에 라오디게아는 읽을 때 다시 보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무엇이 빌라델비아인지 보기로 합시다. 빌라델비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은 책망이 있고 둘은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 하나는 서머나요, 하나는 빌라델비아입니다. 오직 이 두 교회만이 주님의 눈에 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에 하신 말씀이 서머나에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고난이 유대교였고 빌라델비아에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 하셨고 빌라델비아에서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교회에게만 면류관을 말씀하셨으니 서머나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고 빌라델비아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교회에는 두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같은 직선, 사도시대 교회의 정통적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하나의 회복이었지만 불완전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회복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회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칭찬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곧은 직선은 하나의 선택받은 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빌라델비아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의 회복에서 시작하여 사도시대의 정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전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비록 사대가 매우 훌륭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복은 완전치 못했습니다. 비록 회복의 길은 길었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 두 글자를 합한 것으로 그 한 글자의 뜻은 서로 사랑함이고 또 한 글자의 뜻은 형제로서 곧 형제를 서로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함은 곧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제사는 두아디라의 특징이며 로마 천주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복은 사대의 특징이며 개신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는 역사상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언급한 바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계급을 대표했는가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분명히 피로 사온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은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에 가서 직업을 갖고 세상에 일을 하고 평신도 위의 사람은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며 영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말하거니와 이것이 중간 계급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교가 있었고 니골라당은 행위로부터 교훈에 이르렀습니다. 신부 계급을 볼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은 그들이 하고 세상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수는 그들의 일로서 그들만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일을 묻지 못하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대에 와서 상태는 향상되었습니다. 신부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성직 제도가 생겨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매우 엄격한 국립교회와 산만한 사립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국립 사립을 물어나고 그들 가운데 중간 계급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성직 제도요, 후자는 목사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제사장 계급의 제도는 그를 신부라고 칭하든지 성직자라고 칭하든지 혹은 목사라고 칭하든지 간에 다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버가모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변용하여 계속한 것입니다. 비록 개신교 내에 신부라 칭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직자와 목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라고 고쳐 불러도 여전히 그러한 위치에 선 것이고 동일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성경의 근거를 들어 우리가 다 제사장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제사장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영적 권위가 신부와 같은 한 무리의 중간 계급의 수중에만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또 말하거니와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피로 구속받은 사람의 수가 곧 제사장의 수입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급의 시작이 버가모에 있었고 실행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관리하는 교황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대신과 바티칸의 고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3장 8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목사는 있으나 목사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글자의 원문은 목자라는 뜻으로서 목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선생이 있을 수 없고 아버지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의 아버지와 개신교에서 목사의 선생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하나의 대부흥은 중간계급을 없앤 것입니다. 4대 후에 또 하나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가운데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중간계급을 없앤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필라델비아입니다. 1825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몇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교파의 담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사람이 분열시켜 여러 갈래로 나누었으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집회를 주관하는 제도나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제도는 성경에 합당치 못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에 주일마다 집회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1825년 곧 천여년의 로마 교회와 몇백 년의 개신교 이후 제일 처음으로 회복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단순하고 자유롭고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람이 불과 두 명에 지나지 않았고 후에도 4~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성령의 안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분명한 진리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신약 성경 안에는 성직 계급이 없으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온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따뜻하게 환영했고 그들에게서는 남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승천하신 주님이 각종 은사를 교회에게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직계급의 두 가지 죄, 제사와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서 환영했고 동시에 성령이 세우신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도 이 원칙을 열어주어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성공회의 성직자인 다비는 비록 그가 성직 제복을 입고 있었으나 자기 교회의 위치가 성경에 합당치 못함을 인정했으므로 항상 형제들과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고난을 달게 받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육체를 심판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827년에 그는 정식으로 성공회를 벗어나 성직자의 제복을 벗고 한 명의 단순한 형제로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본래부터 있던 형제들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다비가 정식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하늘의 빛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비의 역사는 웨슬레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회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세기 앞에 웨슬레에게는 이 국립교회를 담대히 벗어나려는 느낌이 없었고 1세기 후에 다비에게는 계속 성공회에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전심을 다함과 충성심은 둘에게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그 해에 벨렛도 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도 깊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단순하고 성경적인 집회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아래와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한 형제가 내게 말하기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좇아 자유롭게 떡을 뗐다. 또 사도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이 떠나실 때 주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마땅히 매 주일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벨렛은 또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 형제와 같이 길을 갈 때 그 형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는 바로는 주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자의 자격으로 모이며 어떤 설교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전부를 온전케 하시기를 의지하고 성령이 임의로 우리 중에 누구든 선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가 이 몇 마디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빛을 보았다. 그날은 내 생일과 같은 날이었고 형제가 된 첫날이었다. 형제들은 이렇게 점차 모이게 되고 점차 계시를 얻고 점차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 1828년에 다비는 교회의 본성과 합일이라는 한 권의 소책자를 출간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형제들이 출간한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다비는 이 책에서 형제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교파나 교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로, 분열된 단체들의 형식적인 연합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연합을 모색하는 개신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믿는 바로는 이러한 연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연합한 단체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로마의 연합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단체 안에서는 교회 생활과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더욱이 영적 생명의 합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진실한 합일은 오직 성령의 합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야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완전한 근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지 않고서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집회는 없다. 왜냐하면 이 집회는 이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집회의 성질은 이 축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인 곳에 축복을 위한 그분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된다. 나아가서 합일은 교회의 영광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익을 취하고 증진시키는 합일은 교회의 합일이 아니며 교회의 본질과 희망을 부인하는 일종의 연합에 불과할 뿐이다. 교회의 합일은 곧 성령의 합일이다. 이 합일은 성령 안에서만 되는 것이므로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완전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교훈을 따라 기다리며 성령의 생명을 따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만일 그들이 선한 목자가 어디에서 양떼를 치는지 안다면 그들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라. 또 다른 곳에서 다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은 주님의 상이요 우리의 상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자, 곧 곤고한 죄인, 도피하여 주님을 찾아와 피난처로 삼는 자, 자기 속에 안식을 갖지 못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 자를 받아야 한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영국의 가이아나와 이탈리아에서 동시에 역사하시어 동시에 똑같은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1829년에 아라비아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1830년에는 영국의 런던, 플리머스, 브리스톨에서 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많은 곳에서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도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곧 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표면적인 연합은 없었으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호칭과 직위를 버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를 버리고 학위가 있는 사람은 학위를 버리고 다 같이 세상과 교회에서의 계급을 버리고 단순히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피차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로마 천주교에서 상용되고 선생이라는 말이 개신교에서 상용되어 온 것처럼 이제는 형제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서 상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그분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비와 벨렛 외에도 많은 형제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주시어 그분의 교회가 공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한 뮬러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의 믿음의 기도는 150만 번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주회한 맥킨토시는 예표에 대한 인식을 회복했습니다. 무디는 전 세계의 책이 다 불타버린다 해도 그에게 한 권의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주회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덱은 우리에게 좋은 찬송가를 많이 주었습니다. 커팅은 구원의 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하나인 구원 확신 기쁨은 1930년에 이미 3천만 권이 팔렸으며 성경 외에 가장 판로가 큰 책이 되었습니다. 켈리는 많은 주회를 쓴 사람이었는데 스펄전은 켈리에 대해 그의 생각은 우주처럼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는 19, 20세기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앤더슨은 근대에서 다니엘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레젤스는 유명한 신약 문헌학자였습니다. 밀러의 교회사는 모든 교회사 중에서 가장 성경과 일치하는 책입니다. 체프만도 주님이 크게 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다 당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히 적는다면 형제들 가운데 주님에 의해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이 좋게 천명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약한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연락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연락될 수 있는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 등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시대에도 복음이 그들보다 더 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교회가 온 세상을 얻을 수 없으며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의 소망은 세상적인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처음에 성경에 있는 여인을 해석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교회의 소망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열어 우리에게 왕국과 환난과 들림받음과 신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장래 일의 불과 몇 퍼센트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죄의 법이 무엇인가, 해방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주목함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교파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몸의 합일, 성령의 합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보여준 것은 유대교와 교회의 분별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는 이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 이 분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에게 중간 계급의 죄악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사장이요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집회 원칙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닌 두세 사람의 일이요 말씀을 전하는 근거는 성직 수임식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회복한 것을 하나하나 나열한다면 오늘날 순수한 개신교에 그들이 회복하지 않은 진리는 하나도 없고 더 회복해야 할 진리도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펜토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운동과 그 중요성은 종교개혁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다. 그리피스 토마스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잘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형제들을 알든 모르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운동은 종교개혁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빌라델비아의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것을 빌라델비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형제들의 운동이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도 거의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신교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형제들의 운동이 종교개혁보다 더 유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졌고 형제들의 운동은 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많은 사람이 유럽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유명해진 다른 이유는 정치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국가가 종교개혁을 하여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와 관계없는 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또 형제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조직적인 세계, 즉 정신세계요. 또 다른 하나는 형제들이 말하는 이름, 곧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정신세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개신교가 대표하는 기독교의 세계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신교를 광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세계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곧 형제요 서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인 한 교회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는 형제가 서로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분과 그들 가운데 있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중간 계급을 완전히 제해버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몇 마디 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때 다 형제요 자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물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다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요 20장에 그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에게는 오직 그 아들만이 있었지만 20장에 와서는 그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는 자연히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형제입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형제가 되는 것 같이 여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형제가 됩니다. 여자가 여성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 생명을 받음으로써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은 다 형제에게 쓴 것이요 자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자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직 형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안에 있는 자녀는 다 아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을 제외하고는 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 상해에 있을 때 나는 미장공인 어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몇 형제들을 불러오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남자 형제를 데려올까요? 여자 형제를 데려올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매라 부르는 것은 개인에 대한 호칭일 뿐이요 교회 안에 남녀의 구별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가 종이기 때문에 적은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에 어떤 형제가 내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정부 관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보통 집회하는 곳은 별로 좋지 않으니 특별한 곳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장차 어떤 간판을 달 생각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관청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고관이나 상류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 영광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구별 위에 선 것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 위에 선 것입니다. 다른 곳과 같이 여기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그의 생명이요 그분 자신이 곧 거룩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이요 그는 곧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실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손 안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한 가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가 일어나 주님을 위해 간증할 때 땅에 있는 군왕들은 그를 도와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수십 년, 영국에서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운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력도 없었고 배후에서 돕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왕이라 칭했습니다. 이것은 무력의 문제가 아니요, 광고의 문제도 아니요, 문을 여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의 편집자는 나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그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전 세계를 여행해 본다면 각처에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깊은 점도 있고 얕은 점도 있지만 형제의 지위는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히 수룹바벨이 돌아온 이후 어느 선지자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곧 성전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성경 안에 교회의 큰 예표는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왕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나뉘어져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뉘어질 때 동시에 우상이 일어났고 간음을 했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 곧 두아디라, 로마 천주교의 예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몹시 미약하게 한 무리씩 한 무리씩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운동의 예표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 곧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성전에 기초 세우는 것을 직접 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영광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회복의 날이다. 주님은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의 교회의 간증은 처음에 오순절과 비교할 때 정말 작은 일의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들의 두 가지를 인정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것과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 같이 안 때는 없었습니다. 마치 큰 홍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빛이 많았습니다. 내가 상해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자기가 배 안에 요리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와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 보통 전도사 중에서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들 중에 한 작은 형제를 만나본다면 그가 많은 선교사들보다 더 명확한 것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25년 이후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리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는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침례교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성결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성결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많은 이름을 붙여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필드는 말했습니다. 모든 이름은 다 버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은 일어나서 바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주님의 예언과 같이 그들은 주의 이름을 가장 존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항상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언젠가 기차 안에서 만난 한 성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나에게 어느 파의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어느 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의의가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 의의가 없습니까? 당신은 어느 종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의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다만 그리스도인인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날 우리는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당신이 보아야 할 한 가지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주님의 이름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파의 이름을 넣어야 하고 기어코 주님의 이름 외에 또 한 이름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태도가 완고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느낌이 옳다면 다른 모든 이름은 다 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른 이름을 더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빌라델비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달리 구별짓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일 뿐이요 형제회 교회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만일 성경대로 행하면 문이 곧 닫힐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사람들도 성경 강연으로나 전도로나 그들처럼 기회를 많이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에서 다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지지와 구호와 광고와 보조가 없어도 그들은 항상 많은 기회가 있어 일할 수 있었고 일을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전에 우리는 기독교가 유대교로 변한 네 가지 면, 곧 중간계급, 의문의 율법, 물질적인 성전, 세상에 속한 약속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교는 형제들의 손안에서 파괴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교는 실패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중요한 힘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은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과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인내, 참음이라는 두 글자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시지만 그분은 인내할 뿐입니다. 어느 날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분이 참으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명예 없는 비천한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는 원문으로는 시험할 시각이므로 이 구절의 원뜻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각이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경에서 내가 너로 폭탄을 맞지 않게 해주마라고 말한다면 그 뜻은 바로 내가 중경에 계속 있어도 폭탄을 맞지 않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시각에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시각 전에 너를 성도로 떠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 단 두 군데에서 들림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이고 하나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날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빌라델비아에 가는 길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내가 속히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두아디라는 지나가지 않고 사대도 지나가지 않고 빌라델비아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는 곧 나의 말씀과 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의 모두가 다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 문제이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다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는 곧 바울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에서는 빌라델비아만 자기의 면류관이 있음을 압니다. 이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빌라델비아로부터 나오지 말며 내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빌라델비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위험성은 상당히 실제적인 것이므로 주님은 이런 엄중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위험성은 곧 그들에게 있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위험성은 진보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까닭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험성은 그들이 사랑과 충성심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년 후 형제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의 분열은 폐쇄회와 공개회의 두 파로 나뉘어진 것이었고 그 두 파도 또 많은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에서도 이기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고 또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그 어떤 분열이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자기 교만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거나 혹은 적을 때 사람은 율법을 주의하게 되고 절차를 강조하고 흠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하여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합일의 능력이요, 육은 분열의 능력입니다. 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열되고 맙니다. 그 외에 형제들의 부족은 교회의 지방 입장과 경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소극적인 면, 곧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았지만 교회의 적극적인 면, 곧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방의 입장과 범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본 것이 부족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땅에서 하나의 연합교회의 합일의 주의를 기울였고, 형제들은 이상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의 영적교회의 합일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고 보았어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서신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지방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합일도 곧 한 지방교회의 합일이요, 연결도 곧 한 지방교회의 연결이요, 온전케함도 또한 한 지방교회의 온전케함이요, 치리도 한 지방교회의 치리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합일을 말할 때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땅 위에 모든 교회의 통일을 말했고, 형제회는 하늘 위에 영적 합일을 말했습니다. 결국 전자는 외면적인 합일에 불과했고, 후자는 이상적 합일로서 사실상은 분열된 것입니다. 둘 다 성경에 나타난 각각의 그리고 모든 지방교회의 합일에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회는 각 교회의 지방적 경계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 형제들은 각 지방에 일치된 행동을 요구하여 결국 지방의 경계가 무너져 연합회적인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공개회 형제들은 각 모임의 독립적 행정을 요구했으므로 결국 한 지방에 허다한 교회가 있게 되어 공립화, 곧 각각의 회중을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는 착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폐쇄회 형제들은 지방의 경계를 초과했고, 공개회 형제들은 지방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 곧 한 지방에 한 교회,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이런 종류의 교회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에 와서 성경의 지방교회에 대한 말씀이 영적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교회를 세울 때 지방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세웁니다. 가정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각지가 연합된 교회는 없고 한 지방에서 각각 회중이나 집회 단위로 독립적으로 선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 것이나 한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지방에 한 교회인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많은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합일이 아니요, 한 지방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합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시 형제회의 문제는 곧 성경의 지방에 대한 가르침에 분명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지방의 형제들과 연합된 연합회식의 합의를 꾀한 사람들은 그 지방 형제들과의 분열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하나의 단위로 취하여 같은 집회에 있는 형제들과는 문제가 없는 형제들도 그 지방의 다른 집회에 있는 형제들과의 분열은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방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실제적인 각 지방의 연합을 원치 않으시며 하나의 집회를 단위로 합일의 범위를 삼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지나친 자유요, 지나친 방종이요, 제한이 없고 배움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금방 다른 집회를 시작하고 두세 사람이 독립되어 하나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는 오직 하나의 합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제한인가? 이것은 육적으로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제한입니까? 형제들의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방에 대한 빛은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역사를 기다릴 뿐이며 그럴 때 밝아질 것입니다. 만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절대적이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긍휼을 힘입어 지키심을 받아 잘못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추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방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둥이 재해져 버리면 성전은 설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서게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될 때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은 주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쪼록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마음과 뜻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의 길을 우리 앞에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